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처럼 그저 그들의 분주하고 복잡한 삶 가운데서 살다가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별빛 같은 인도들이 있어서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분주복잡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이 자리가 이 자리 된 것은 이 자리를 준비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자리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원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생명 싸개 속에 저희들과 저희들의 모든 인생,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는 거 발견하게 하시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허무한 세상을 쫓아갔던 그 길에서 이전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저희들의 어두웠던 심령을 밝혀 주시고 에스골 골짜기처럼 메말라 있던 저희들의 해골 골짜기 같은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의 모든 생애 터전에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으니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들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고 임재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을 저희들에게 갈급하게 하시고, 기도에 고프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앉으나서나 주님 앞에 교통하며 소통하며,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할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변화 감동시켜주는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부 뒷면에 오늘 보신 말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새 시대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말씀으로 한 절씩 우리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 로마서 8부터는 우리가 쭉 같이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1장 8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내려갑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26절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은요, 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성령과 기도로 내 인생에 새 시대의 문을 열자라는 약간은 선동적인, 약간은 운동권의 냄새가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성령과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로 내 인생에 새 시대의 문을 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문, 뭐 많이 쓰는데 문을 열면은요, 이 문에서 만약에 이 복도에서 지금 있다가 복도 안에 있으면은 이 문 안에서 문에 열어서 들어오는 세계와 밖의 세계는 열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전혀 딴판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한 거예요. 젖어왔던 거. 그것이 다인 것 마냥 거기에다가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주장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때로는 그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여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질 않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으로 하여금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퍼지고 앉아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났었을 때 어떤 나이가 많으신 간병인 한 분이 다른 분들을 6층에서부터 시작해서 16명을 구해내고 그분도 이렇게 가스를 많이 마시고 했었다. 그때에 그 한 분이 했던 거는 나머지는 그저 다 중환자들이니까 거기다가 다 그냥 묶어가지고 있은 형편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와서 뺨을 때리고 일어나라 그러고 정신 차려라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건져왔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저 가만히 있고 무사 암일만 되면은 그러면은 잘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저 병실에 있는 환자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침대도요, 가만 안 있고 침대도 더 좋아져가지고요. 시간 딱 되니까 침대 자체가 막 사람을 정신없이 흔들더라고요. 막 흔드는데 그래야 몸이 서큘레이션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정말로 되는구나. 성령께서는 흔드시는 성령님.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끝낼 것이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내가 하는 그저 사업체 하나, 죄송하지만은요, 또는 어떤 교회 하나, 죄송하지만요, 그거 하나 그저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내 가족 하나 이 정도 했으면은, 그리고 내 인생, 내 목숨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그거 하다가 그저 죽도 먹은 자리처럼 가면 말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는 내가 해놓은 투자가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 시대의 문을 여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곁에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내 곁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인정되고, 이것이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분이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면은 화상통화도 하고 또 통화도 하고 뭐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번 날 정해가지고 한번 와서 서로 밥도 먹고 한 자리에서 얼굴도 보고 좀 푸근히 대화를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전화기로 화상통화를 해도 아무리 편리해도요, 정말로 살갑게 어깨를 툭툭 쳐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대화는 그 존재를 거기 있구나라는 인지, 그냥 여기 계시군요라는 인지 내지는 부분적인 접촉, 전체는 아니지만은 소리로 또는 화면으로, 이거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그저 사람의 그 존재, 그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이렇게 확 와닿는 존재의 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서요, 이 시간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동일 시간과 동일 공간에서 이 설교를 매체로 피할 수가 없이 서로를 맞대고 느끼고 보고, 이 순간이 여러분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저의 존재로 충만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존재로 지금 충만한 시간입니다. 임재라 그럽니다. 존재가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계시면은 그 빈자리가 임재의 상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여러분이 존재가 임재로 충만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이랬을 때에 우리네 문제는 성령을 너무 먼 데서로만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만 상대하고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인격적인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상대라는 존재로, 제가 조금 더, 죄송하지만 아침부터 조금 그저 그냥 이렇게 툭 던지고 갈게요. 상대라는 존재로 나의 오감,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다 하는 오감과, 그리고 하나 더 해가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직감과,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은 또 하나 더해서 영감까지, 그 칠감까지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상태, 임재는 존재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이 왔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성령과 충만을 떼어놓으면은 이것이 탈이 나고 사단이 납니다. 돈을 빌릴 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리저리 돼서 그럴 형편이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면 돈 빌려야 될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그저 돈만 보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와서 내 얼굴 보고 빌려가라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그냥 직접,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하고 나중에 할 것인데 꼭 와가지고 얼굴 보고 해가지고 해랬을 때, 아유, 색깔 중에서 좀 이상한 색깔이 생색이라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종종 임재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우리는 그 충만하게 오는 능력과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도 성령님 없이 충만한 능력과 그런 효과만 바라는 쪽으로 관심이 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성결이 없는 그런 성장은 타락한 괴물이 되고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성숙이 없는 그런 그 성령 충만은 자기 중심적인 성결이 되어서 대안 없는 지적질 상처내기로 전락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막 하는데 그 주변에 일어나는 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종종 이 안에 성령님이 오 계신 그분에 대해서 인정이 없으면은 충만과 가지고 할 때는 맨 처음에는 오셔서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만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이상하게 결과가 괴물이 되어 갑니다. 이상하게 주변의 결과가 상처를 주는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이 있어지기 위해서는요, 처절히 치열하게 본인과 상대를 아껴서 챙기는 마음으로 지적해주는, 말해주는, 챙겨주는 그런 지체, 그런 상대,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가 주는지 구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충만하기만 된다는 그런 사고로 이런 성령 충만을 세속적 성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취급해서 교회가 세상의 폐해가 되고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해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끝났다라는 이런 경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조심스럽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노도 같은 그 탕류의 그 흐름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2000년 전에 그때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광신적으로, 광적으로 날뛰었던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장 날뛰었던 청년 앞에 섰던 또 다른 크리스천 청년 한 명을 소개합니다.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스데반이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잘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왜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여기에 삼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와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 세상이 던지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고, 나만 생각해도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사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돌을 맞아서 머리와 온몸이 산산이 으깨지는 순간에 피하고 싶을 거고, 그가 어차피 죽을 거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살고 싶은 그런 충격적인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때에 그 절대절명의 긴박한 순간에도 용서와 화목을 선포하게 하는 그 여유와 담대가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성결과 성화, 성숙과 성장이 한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미 내 앞에 와 계시는 것. 그것을 내가, 그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늘상 있었는데, 스데반이 그 고통의 순간에서 문이 열리면서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삶이 변화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해같이 빛나더라, 환히 빛나더라. 아마 사도 바울이 캄캄한 사물 가운데 있었을 때에 묵상했던 것이 왜 자기는 눈만 안 보여도 이렇게 죽을뚱살뚱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환하게 하면서 나를 용서하고 갔을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이 기회를 여러분 인생이 그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대우해 줄수 있는 것은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로 손으로 그것을 받는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고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 임재를 내가 느낀다는 것은 그건데 그게 혼자서가 아니고요. 이게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지가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인데 기도의 동반자, 기도의 동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청년 바울 살리기 프로그램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하실 때는요. 이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입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볼수 있는 입장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고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눈이 멀게 하셨을 때는요. 아나니아 역사하고 여기 역사하고요. 정말로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다면적이고 집중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막 이러고 있지만은 그런데 청년 바울 살리기 프로그램을 시동할 때에 성령이 바울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같이 일어난 역사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아나니아라는 바나바라는 나중에 사울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선 그 원수를 용서하라.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그래, 용서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네 마음이 편하지.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찾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불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치유해라. 안수기도 해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너의 동지로 받아들여라. 아나니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요,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해라 그러셨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9장 11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령께서요, 이 역사를 들어오실 때에 역사를 주시는 방법도 기도하게끔 하시고요. 바울은 그 역사를 받는 방법도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겁니다. 내가 맞잡은 기도의 손길은요, 치유와 회복, 성령과 충만을 선물로 받는 손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시대가 오시기를 기대하시려거든, 최소한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기도에 대해서, 못하는 데 대해서, 주님, 그럴 수 있는 형편을 주십시오 라는 그 소원을 가지시고, 또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거가, 그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파트너를 찾으시고 같이 계속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공동체고 지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나니아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개인과 교회와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막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많아서,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들의 영성이 그만큼 깊고 높아서 성령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모습과는 논리가 잘 맞지 않는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가서 기도하라 했을 때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아니, 아주 독하고 못된 짓을 하려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딱 중단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깊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는 기도겠습니까? 예수가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닥친 일이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저 답답하고 절규하는 그런 기도. 내눈좀 낫게 해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남을 해코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짓안 할게요. 뭐이 정도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선수는요, 전후반 90분 할 때도 쉬고요, 그냥 벤치에 가만히 있다가 연장전 해가지고요, 20분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쉬고 있다가 어째 승부차기가 됐는데 나가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따가 승부차기 한번 뻥 찼는데 그게 딱 걸리고 나니까, 아니, 모든 매스미디어가 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에게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아니, 전후반 90분에, 그리고 그 전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먼지로 막 뒤범벅이 된 그런 선수들이 옆에서 계속 가뿐숨 몰아쉬면서 있는데, 모든 하이라이트는 거기에다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요, 저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찾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흠졌는데, 그것을 오목볼록처럼 그 기도 제목 자체를,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내가 구경하고 쉬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전후반 90분 연장전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것을 나는 그저 어쩌다가 내가 한번 기도하는 거는요. 어쩌다가 한번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내 기도에 응답되었다고요.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게 전체를 알고 보면은 이게 얼마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 그러는 거니까요. 자식이 그런 거니까. 자식이 하는 거니까 부모가 좋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도가 없는데 내 기도가 갑자기 반짝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경하고 쉬고 있을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내 기도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기도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이 하신 기도에 나는 거기에 한번 잠깐 동참한 것입니다. 해보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 기도는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점점 성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출시 없어서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달라고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 봤던 것이 옆에까지 같이 봐서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성령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합니다. 기도 맨 처음 시작할 때 하고요. 점점 가게 되면은요. 그 안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기조차도 달콤해지고 봄기운이 되고 내가 마시는 공기가 달콤한 것, 옆에 훈훈함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여유가 있어지고 유유함이 있어지고 그리고 나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도라는 순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성령과 기도로 새 시대의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소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고 만지고 스데반과 같은 기쁨이 우리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185장 통일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축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당신 전체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화감동 소통과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기도의 동반자로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이웃과 이 교회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오늘 주일 이번 주간 다 지나가도록 우리의 남은 평생 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